잠언 8번 메시지 새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잠언을 사용함. 이 메시지에서 나는 잠언서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합당한 방법에 관해 추가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책들의 배치상의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의 위치. 성경은 40명 이상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호흡을 내쉬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순서는 하나님이 배치하셨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함께 모아 이들을 선지서 바로 앞에 두셨습니다. 구약에는 두 사역이 있습니다. 곧 모세로 대표된 율법의 사역과 엘리야로 대표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율법의 부문의 끝에 있으며 선지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책들은 율법에 속합니까? 아니면 선지서에 속합니까? 나는 이들이 율법의 부문에 속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특히 잠언은 율법의 보충 혹은 보조입니다. 지혜, 헛됨, 만족.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 부문의 마지막 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성의 최고봉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의 어떠함, 그가 가진 것, 그가 행한 것은 유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종국에 극도로 하락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이 세 책은 솔로몬이 쓴 것이고 뒤에 두 책은 그의 하락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 세 책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지혜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것은 헛됨, 세 번째 것은 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은 참된 지혜에 관한 것이고 전도서는 바람잡는 것과 같고 헛되고 헛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아가서는 만족 중에 만족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온 우주 가운데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유일한 그리스도가 사람에게뿐 아니라 허무한 데 굴복하는 온 우주에게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사실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완결인 복합되고 7배로 강화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 실제화되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관적인 만족입니다. 잠언서를 취하는 합당한 길을 알아야 함. 우리가 성경에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위치를 알지라도 잠언서를 취하는 합당한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고 올바른 일들을 하도록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 이 지혜를 주었으며 그는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구약은 잠언서를 취하는 합당한 길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는 솔로몬 시대에는 신성한 계시가 그 정도까지 전진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신성한 계시를 그리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관찰과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여 떠난 후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의 체험에 따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분의 경륜의 큰 부분임. 잠언서를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즉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해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필요성. 하나님의 경륜의 커다란 한 부분이 그분의 구속입니다. 구속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으며 구해냄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후 강귀한 자 사탄이 들어와 사람을 꿰어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서 빗나가게 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죄에 빠졌고 사탄의 죄악된 본성인 죄는 사탄에 의해 사람의 본성 안으로 주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되었으며 사탄에 의해 독을 주입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그분의 구속을 이루십니까? 어떠한 전통적인 신학체계도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고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해답은 오직 신중하고 철저하며 상세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 7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왔습니다. 성경은 수천 개의 흩어진 조각들이 있는 커다란 조각 그림 맞추기와 같습니다. 온전한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조각들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니영재님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고전적인 기독 서적들을 3천 권 이상 읽었고 그것들로부터 수많은 귀중한 항목들 혹은 조각들을 모았는데 그는 이것들을 내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과거 70년 동안 우리는 이 커다란 퍼즐의 조각들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의 그림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이 그분의 경륜과 어떻게 관계되며 그분의 구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옛사람을 끝냄. 성경은 사람이 타락했으며 구속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첫 번째 부분은 타락한 옛사람을 끝내고 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성을 구해냄.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성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성에 어떤 것이 남아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창조하셨으며 비록 그것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여 그분께로 다시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타락한 부분을 폐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부분을 구해내십니다. 창조된 사람의 구속된 부분을 높임. 구속의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구속된 인성을 높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든 것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손상될 때 우리는 그것을 찾고 수리하여 원래의 것보다 더 좋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속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을 처음보다 더 좋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속된 인성을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심으로 높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성은 매우 선했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이었을 뿐 신성이 없었습니다. 이 인성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는 구속 안에서 타락한 부분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은 구해내셨으며 그러고 나서 그분 자신을 이 구속받은 인성 안으로 분배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속은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창조된 사람을 그분 자신께로 되돌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창조된 사람을 되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 본성, 요소를 구속받은 창조된 사람을 높이기 위한 실질로 사용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인성을 부활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 안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거듭나고 높여졌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체가 이 부활하고 거듭나고 높여진 사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 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더 이상 옛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옛사람은 종결되고 끝났으며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새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분의 경륜에 따른 것임. 하나님의 구속은 그분의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 혹은 실행에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6천년 전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관점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그 영으로 인치심을 받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고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 안에서 구속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그 영으로 인쳐졌고 이 인침은 구속의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우리 영이나 혼의 구속이 아닌 우리 몸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 완전성으로 볼 때 구속은 하나님에 의해 단번에 성취되었지만 실행과 적용에서 구속은 아직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는 그분의 죽으심 안에 있는 구속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는 부활을 통한 구속을 몰랐습니다. 그 후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며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많은 해 동안 성경을 연구했고 결국에 가서는 구속이 단지 죽음을 통한 것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속은 그분의 부활을 통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생명이신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발아시키실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은 이후로 70년 이상에 걸쳐 나는 한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곧 그 영을 따르고 그 영 안에서 그 영에 따라 그 영과 함께 행하며 그 영 안에 있고 그 영과 함께 있으며 그 영과 연합되었고 그 영과 연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종종 주여 제가 당신의 영에 따라 이것을 행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소서. 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아내에게 말할 때에 저는 당신의 영에 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공과를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때가 찰 때 우리 몸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우리 몸을 변형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지만 그 노정에 있습니다. 한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그 영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명분 곧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구속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영과 혼안에서 구속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 안에서 구속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인내하시며 천천히 일을 행하심. 바울이 3층 천과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넘치는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할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에 의한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으며 이는 아직 순숙해 되지 못하고 교만해질 수 있었던 바울에게 참된 온전케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 그를 순숙해 하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매우 인내하시며 일을 천천히 행하십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짐.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에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소멸되고 있으며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기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요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잠언서의 위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잠언서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경륜에 따라 잠언서는 옛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덩어리와 같은 큰 잠언들과 보석과 같은 작은 잠언들은 우리 옛사람을 세우거나 우리의 자아와 천연적인 사람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새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유용합니다. 우리가 아직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방면에서 우리의 새사람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지침들을 주는 잠언이 필요합니다.